구약 성경 434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 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상 16장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구속사적인 인물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시는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무대 위에 아주 전격적으로 등장하는 그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폐위된 사울왕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여전히 계속 근심하면서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이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즉시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제일 먼저 그 집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압을 처음 본 사무엘은 그의 건장한 체격 그리고 큰 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주 수려하고 준수한 외모에 깊이 매혹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기름을 부으려는 찰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색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의 내면을 통해서 조용하게 들려온 이 하나님의 간결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관한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안목과 시각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7절 하반절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구속사적인 중요한 인물로서 이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그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드러내주는 특별한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말로 보다 또는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번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1절 맨 끝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았다라는 말씀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기서도 본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용모는 바로 이 본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본다라는 동사가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12절을 보시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 본다라는 동사의 또 다른 명사형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안목이다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안목과 그 특별한 시선이 과연 향하고 머무는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명백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과 안목이 놓이는 초점은 다름 아닌 사람의 중심에 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의 가장 깊은 전인격적인 내면을 뜻합니다. 즉 지성과 감성이 자리하고 있고 의지와 양심의 좌소라 할 수 있는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그 심령, 그 마음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중심에서 과연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찾으셨다는 뜻일까요? 다윗의 중심에 과연 어떤 내용이 채워져 있기에 일곱 명이나 되는 다른 형들보다도 이 다윗의 중심에 전혀 다른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마이클 카드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그분의 임재, 즉 임마누엘에 대한 아주 뚜렷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헤세드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온갖 모든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통칭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성품에 대한 강렬한 소원과 갈망이 바로 이 다윗의 중심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더없이 간절한 갈구와 요청이 이 다윗의 마음에서 자라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다윗이 불렀던 그 많은 거룩한 노래들 중에서 특히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마디로 다윗의 중심에는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담겨있다라는 말씀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이 노래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 모든 선하신 거룩하신 성품이 넘쳐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중심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 다윗의 중심에는 시편 23편 끝자리에서 말씀했듯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개역성경에서는 거하리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 고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다윗은 지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길 그리고 자신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너무도 강렬하게 소원한다, 그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다라는 그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강렬한 참된 갈망은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자신의 지극적인 우리 자신의 비극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한계를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가망이 없는 우리 자신의 나약한 형편과 그야말로 연약한 처지를 인정하는 가운데서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열망이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 즉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동행하심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이고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 당연하게 유발하고 초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대한 철저하고도 충성스러운 순종의 다짐과 고백을 주된 내용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성품, 그리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관한 약속을 확인받고 그것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또한 그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를 직접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 실제적인 열매를 누리고 있는 신자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의 삶의 여정과 그의 신앙의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정한다 하더라도 능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열망을 분명하게 품고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하게 인정해 주시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중심을 과연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그 중심, 다른 일곱 명의 형들보다 특별해 보이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이 중심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의 짤막한 말씀 그리고 시편 23편의 그 내용을 통해서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너무 귀하게 보신 이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은 다름 아닌 그의 인생 전반부를 거의 가득 메우고 있는 황량한 그리고 고독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너무도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가 가득한 마치 광야와 다름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우선 출생 순서부터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8명의 아들 중에 맨 막내로 태어난 그는 애당초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이나 어떤 애정이나 관심이나 배려를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심지어 그의 아버지 마음에서조차도 떳떳한 이름 하나로 기억되지 못하는 그저 무명의 이름 없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끝까지 다윗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다윗의 이름이 시작되는 것은 13절이죠. 성경 역사에서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던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심지어 그의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진 처량하고 참 쓸쓸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가족에게 잊혀진 채로 황량하고 적막한 그 고적한 광야 어디선가에서 그는 홀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에 그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는 아무도 다윗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최소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말의 희망이나 상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내면의 광야지대를 방황하는 참 비극적인 어떤 면에서는 비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나이 먹고 자란 후에 이어지는 그 성장기의 삶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황량하고 외롭고 적적하고 참 불확실한 그 광야에서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도 받쳐주지 않는 더없이 막막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가족들 가운데서 겪었던 그의 정서적인 광야가 단지 이제 베들레헴 언덕의 실제 광야, 너른 벌판으로 나타나는 그 현실적인 광야로 보이는 현실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다윗이 일생토록 그 삶을 보냈던 광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5편의 이야기라고 이제 어떤 학자가 요약을 했는데요, 그 15편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다양하고도 많은 그리고 매우 무섭고도 거친 원수들,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해치려 하는 많은 적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잦은 전투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중에서도 특히 골리앗과의 1대1 그 비장했던 전투 장면이 우리의 마음에서 즉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이긴 합니다만 다윗이 그 광야에서 독특한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 직전까지 다윗은 광야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도 힘든 너무도 고통스러운 너무도 불확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압축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광야의 삶 속에 붙잡혀 있던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신앙의 그 외침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845페이지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처럼 고되고 힘든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던 다윗의 입에서 마땅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도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노래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으로 몰아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왜 이렇게 나를 푸대접하십니까? 라는 충분한 원망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또한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마르고 황량하고 그 황폐한 광야의 삶이 다윗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토로해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향한 더 강한 열망을 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는가라는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관통하는 그 참된 그리고 진정한 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그것이 광야가 품고 있는 그 황량함과 황폐함, 그리고 그 고독함이 빚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고통스럽고 외로운 광야에서의 그 다양한 힘든 씨름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신지, 정말 자신의 인생을 가장 고단하게 그리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광야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임재에 대한 그 무한한 가치를 더없이 깊이 잘 배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와 바른 섬김과 바른 충성과 바른 순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과 그의 왕권, 그리고 그가 다스리게 될 한 나라의 운명에 그야말로 결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될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은 이렇듯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황무한 그리고 황량한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기를 원하고 또 피해가기를 원하는 그 외롭고 메마른 광야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다윗의 그 중심은 다름 아닌 그 황무한 막막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빚어졌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황무지에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할 수 있는 그 지위로 불러내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사실 이 당시 다윗에게는 그 어느 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았고 키도 크지 않았고 물론 강한 힘도 아직 부족했고 이세 아들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나쁜 조건을 두루 가지고 있었던 매우 초라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너무도 보잘것이 없어 보여서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잘해야 2류, 3류로밖에 분류될 수밖에 없는 정말 못난 인생이었던 것이죠. 사울왕을 택해서 세울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고 찬탄할 만한 그런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훌륭한 자격이나 그런 재능이나 조건들을 찾아볼 때는 이 다윗에게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비록 남루한 옷에 지팡이와 물매만을 들고 서 있지만 그리고 또한 보잘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그 소박한 모습 그대로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고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전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에 그는 매우 흥분해서 뛰어왔을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는 바람에 날려서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헝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의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을 보고 아셨기에,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온전해질 그의 중심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기에 그를 불러세우시고 그분의 왕권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창한 대관식도 없습니다. 거대한 축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대왕 만세, 이스라엘 왕 만세라고 외치는 그런 환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자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충분히 넉넉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 왕을 대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더 큰 환난과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롭고 더 힘든 더 넓은 광야의 생활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귀한 인물들을 다 보게 되면 하나같이 광야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제 멀리 하란으로 도망치는 그 과정에서 그는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고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죠. 모세 또한 40세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제 불가피하게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정말 허송세월을 하는 듯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날의 그 위대한 꿈을 다 이제 접어버리고 막막한 소망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이 사실은 이후 그가 인도해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녀가게 될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미리 답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진 인물로 특별하게 자라게 됩니다. 엘리야 또한 가장 그 자신의 선지자 사역의 가장 큰 위기에서 그는 신의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갖게 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또한 광야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혹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그였지만 그러나 사랑의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그는 광야에서 잘 준비가 되었던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 중심을 공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선교사로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의 호된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마찬가지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소유하게 되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잘 준비하게 되십니다. 사실 이 광야는 매우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막과 다르게 광야에서는 비가 옵니다. 사막은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만 광야에는 적지만 우기에 적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게 되지요. 지금도 중동에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다 보면 통상 한 2-300mm 정도의 비가 1년에 내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한꺼번에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는 홍수가 나기도 한다고 그러죠. 즉 이 광야라는 곳은 물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물이 가끔 비치는 곳으로서 그 물의 귀함을 더욱 절실하게 해주는 그런 땅인 것이죠. 아예 물이 없으면 그 귀함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물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물의 가치와 그 물이 갖는 의미를 그곳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강렬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그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 광야로 몰아내서 훈련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살아계신 그 존재와 그분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그 가치가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더 깊이 그리고 빠르게 이해하며 배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다윗의 중심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광야의 삶을 통해서만 갖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남은 모를지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어떤 광야가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또는 내 앞에 어떤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고 또한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전혀 광야의 삶을 모른다, 나는 광야의 삶이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광야의 삶을 달라고 요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맡고 계신, 여러분이 겪고 계신 광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광야입니까? 아니면 질병과 건강의 광야입니까? 아니면 삶의 무의미와 무가치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혼돈이 가득 찬 인생의 광야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가족관계가 얽히고 또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말이 아닌 정말 비참한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눈, 다윗의 믿음의 눈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렬하게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분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더욱더 열망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그 중심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더욱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가득한 그런 광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가 함께 이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그분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그 일에 주의 선하신 뜻과 그 섭리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사용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생에 여러가지 많은 환난과 곤고와 시련과 아픔의 광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고 단련시키는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이 작은 훈련과 단련의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남은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되고 시련이 가득한 광야의 삶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더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확인하게 되는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위로를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누려받는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